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해 아베 신조 총리와 오찬을 겸해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바라고 있다며 평화는 힘으로 달성된다고 말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압박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를 외교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국과도 긴밀히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대북 압력 행사를 강하게 요구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이어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양자협정에 기초한 무역 등 경제적 기회 확대 가능성 탐구를 시작으로 우방국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 같은 양자 무역협정은 미국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일자리에 비용을 전가해 온 다자 간 협정에 비해 각국에 훨씬 평등한 무역 균형을 조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불법 체류 중이던 북한인 296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복형 김정남 씨가 암살된 뒤 양국 간의 정치적 마찰이 일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 씨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18일 성명에서 이번에 자수한 북한인들은 모두 비자 기간을 넘긴 경우로 113명은 노동허가서를, 183명은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이들의 보르네오섬 사라왁주에 머물고 있었다며 말레이시아를 모두 떠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국은 노동허가서가 만료된 또 다른 북한인 4명이 아직 신고하지 않았지만 고용주들이 곧 이들을 당국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 목표를 달성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악관은 1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터키는 지난 16일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해 찬성 51%, 반대 49%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야당과 국제선거감시단은 국민투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 대법원이 관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를 인정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재투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8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른바 1대1로 계획을 논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또 파키스탄과 미얀마, 필리핀, 인도 정상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왕 부장은 다만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은 중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국 내 선거 일정 때문에 불참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시 주석의 1대1로 사업은 고대 실크로드의 육로와 해상로에 천억 달러를 들여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1대1로 사업 구상을 발표했지만 세계 정상들에게 이를 본격 홍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에서 두 명의 남성이 테러 모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프랑스 국적의 23세와 29세로 현재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구금돼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과 정보기관은 수일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마르세이유 일대에서 중무기와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마티아스 페클 프랑스 내무장관은 용의자들의 테러 목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이들이 매우 짧은 기간 내 프랑스 영토에서 공격을 감행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와 간호사들, 이른바 백의의 천사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공포의 주사바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목적의 약품이나 백신을 주사 형태로 많이 맞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주사를 맞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빠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주사를 맞기 위해 인상을 찌푸리거나 울음을 터뜨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주사 바늘이 없는 알약 형태의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이 알약을 입안에 넣고 물고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약의 한 칸에는 백신이, 또 다른 한 칸에는 시트르산과 탄산수소 나트륨이, 외부에는 물이 들어있는 이 알약이 결합하면서 백신이 입안에서 분무되는 원리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의사나 간호사가 필요 없을 만큼 간단하고 효과도 주사 못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임상시험만 거치면 앞으로 웃으면서 백신을 맞을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19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7에서 17도, 신의주 6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6에서 20도, 함흥 6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4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Foreigners의 노래입니다. That was yesterday.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일 경제대화가 화요일에 출범했습니다. 공동의장을 맡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도쿄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세 가지 분야의 세부 협상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이 외국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영주권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전화회담을 통해서 민스크 협정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미일 경제대화의 출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공동의장으로 이끄는 미일 경제대화가 화요일 도쿄에서 출범했습니다. 두 사람은 첫 회의에서 무역과 투자 규칙에 관한 종합계획, 경제구조정책에서의 협력, 그리고 부문별 협조 방안 등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세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는데요. 미일 경제대화는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정입니다.
예. 자, 앞으로 이 미국과 일본이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할 협의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 무역과 투자 규칙에 관한 종합 계획에서는요.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거래와 상호 투자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국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상 분야의 규칙을 만드는 건데요. 관련해서 펜스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화요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자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나머지 두 분야는 어떤가요?
네, 두 번째 이 경제 구조 정책에서의 협력은요. 이 양국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보다는 국제무역 통상 현안에 대해서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는 이 대외적인 협력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문별 협력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분야에서 결정한 사항 등을 통해서 양국의 산업 현장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는 등 미일 경제대화 전반을 통해서 두 나라가 함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자, 첫 회의에서 대화의 골격을 잡은 건데요. 앞으로 이 협상에서 현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미국 정부는 자동차 시장 그리고 농산물 분야를 개방하도록 일본 측에 요구할 걸로 교도통신 또 니혼 게이자의 신문 등 일본의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자동차와 농산물을 열어주기보다는 일본 내 금융, 이 소매업에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표권이나 특허 등과 관련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미국 기업들의 일본 내 사업 활동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여기에 환율 문제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 엔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너무 높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달러화 강세가 대일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 진행될 미일 경제대화에서 미국은 이 환율 문제를 일본에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 재무부는 이 주요 교역 국가의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또 한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또 이 미국과 일본 간에는 이 TPP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TP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영문 줄임말이죠. 예, 원래는 미국이 주도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 공동 자유무역 체계입니다. 하지만 공식 출범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탈퇴를 선언해서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미국과 함께 TPP 체결을 이끌어왔던 일본은 출범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지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유는 뭡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TPP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같은 이 다자간 자유무역 체계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하고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해 왔었는데요. 이런 다자간 협정 대신에 개별 국가를 상대로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따져서 협상하는 1대1 무역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화요일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양자 간 무역 협정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앞서서 한국 방문 중에도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가 이 발효된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면서 미한 FTA를 재검토하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일본에 앞서서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주요 발언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펜스 부통령은 지난 일요일 16일 한국을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 25일까지 열흘 동안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하와이를 거치는 이 아시아 태평양 순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2박 3일 동안 머물렀던 한국에서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이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고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화요일 도쿄에서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외국인 영주권 제도를 개선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이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이 스마트 카드 발급을 골자로 하는 영주권 제도 개선 계획을 내놨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화요일 전했습니다. 당국은 영주권인 이 스마트 카드를 7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공안부를 통해서 해당 외국인들에게 이 발급 통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스마트 카드로 외국 인재를 끌어모으겠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보통은 이 영주권이라고 하는 외국인 거류증 카드에다가 전자칩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어서 이 기차표도 살 수 있고요,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도 예약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중국의 화폐 제도나 사회 규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이 영주권 카드만으로 생활의 편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주는 이 영주권 이름도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통용하는 것처럼 그린 카드로 불러서 이 사회 저변의 이해를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 적극적으로 외국 인재 유치에 나서는 배경은 뭡니까?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취임 이후에 이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중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가 외국 전문가국을 꾸려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외국 전문가국이 관련 조치를 확대하면서 지난 1980년대 1만 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해에는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4년에 처음 시작된 외국인 거류증 제도 역시 2014년까지 10년간 취득자 수가 7,350여 명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1만 5천 명 넘게 발급받는 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독일 등 4개국 정상이 전화회담을 가졌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요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독일 총리실 그리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겁니까?
예,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을 위해서 지난 2014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들이 합의했던 민스크 협정의 온전한 이행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열쇠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정부군이 지난달 29일에 체결한 임시 휴전 합의를 환영하고 또 조건 없는 포로 교환을 진행할 걸 촉구했습니다.
예, 미국도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 민스크 협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독일 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한 직후에 우리는 러시아 측이 민스크 협정을 준수할 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후에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해서 라브로프 장관과 다시 만났는데요. 양측은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또 러시아 정보당국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표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민스크 협정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미국인 고용과 미국산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이어서 조지아주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로 여겨지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 또 법원의 제동으로 아칸소주에서 계획됐던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위스콘신주 케노샤의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 툴스를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제목 그대로 미국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 제품을 사고 또 미국인을 고용하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주장했던 내용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Buy American, 미국산 구매 부문을 보면요. 미국 정부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미국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교통 수송 산업에서 미국에서 제종된 이 철강을 사용하도록 하는 문구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부 물품 조달 과정에 허점이 없는지 여부도 살피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이 물품을 조달할 때는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세계 무역기구 WTO 정부 조달 협정에 따라서 일부 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를 적용받는 나라가 현재 60개 나라에 달하는데요. 자유무역협정국이나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 등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런 예외 조항을 폐지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요일 서명할 행정명령의 내용 가운데 이 Buy American, 그러니까 미국산 구매 부문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Hire American, 미국인 고용 부문은 어떻습니까?
네, 취업비자, 특히 H1B 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에 미국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 행위를 근 근절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자, 이들 내 부서에 H-1B 비자 발급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고 하네요.
네, 이 H-1B 비자라는 게 어떤 비자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H-1B 비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입니다. 과학자나 엔지니어, 의사, 컴퓨터 전문가 등이 주 대상인데요. 매년 8만 5천 명의 외국인이 이 비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추첨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하는 실정인데요. 미국에서 학위를 딴 유학생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받는 비자가 대부분 H-1B입니다. 자, 이 비자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고용을 보장해준 회사에 근무해야 하죠.
예. 자, 그런데 이 비자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이 비자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H-1B 비자는 앞서 말씀드린 과학자나 엔지니어처럼 교육 수준이 높고 보수를 많이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 H-1B 비자가 아웃소싱 회사, 즉 이 위탁 업무 회사에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웃소싱은 주 사업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사업을 다른 회사에 맡겨서 처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컴퓨터 개발 회사가 단순한 자료 입력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수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회사들이 하위직 정보기술 일자리를 채우는데 H-1B 비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구하기 위한 비자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들 아웃소싱 회사가 좀 더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위해서 H-1B 비자를 이용하면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던 비판인데요. 원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서 H-1B 비자 신청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미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 23만 6천 건에 달하던 H-1B 비자 신청 건수가 올해 19만 9천 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조지아주에서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요.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면서 생긴 이 공석을 메우기 위한 선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선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신임 투표다.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선거를 치르는 조지아주 제6선거구는 공화당 텃밭입니다. 하지만 여러 후보 가운데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소프 후보는 올해 30살로 의원 보좌관 출신인데요. 기록 영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820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 자금을 모으는 등 놀라운 모금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다른 모든 후보가 모은 선거 자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겁니다.
예. 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거 자금을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
사실 대부분 선거 자금이 조지아주가 아니라 다른 주에서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전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소프 후보를 돕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는 걸 증명하고 그 기사를 몰아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유산으로 내세우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이 오바마 케어를 철회하고 다른 법안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조지아주는 선거 방식이 또 아주 독특하다고요?
예. 각 당이 예비선거를 통해서 후보를 지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후보가 한꺼번에 예비선거에 나서서 경쟁하는 정글 예비선거 제도입니다.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얻는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가 당선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상위 두 후보가 6월 20일에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공화당에서 11명, 민주당에서 5명 등 모두 18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오소프 후보가 선거자금을 가장 많이 모았는데요. 지지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9%에서 54%에 이르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지율 폭이 넓긴 합니다만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 공화당은 일단 화요일 선거에서 오소프 후보가 50% 이상 지지를 올리지 못하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단일 후보와 맞붙게 되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단결해서 오소프 후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소프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오소프 후보를 가리켜서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을 허용하며 세금을 올리려는 매우 진보적인 후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소프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는 건 고맙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워싱턴 정가의 새로운 지도력과 책임, 초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오려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칸소주에서 예정돼 있던 이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아칸소주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월요일 오후 돈 데이비스 씨의 사형 집행 직전에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아칸소주 대법원이 데이비스 씨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 결정을 내리자 주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이 결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겁니다.
네, 이 아칸소주에서 사형 집행이 되는 것이 12년 만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이번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 집행을 둘러싼 법적인 공방이 계속되어 왔고요. 또 형 집행에 필요한 약품을 제약회사들이 공급하지 않는 등 주사 약물이 부족해지면서 형을 집행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 당초 아칸소주에서 이번 거 말고도 이 사형 집행이 여러 건 예정돼 있었.
그렇습니다. 아칸소주 정부는 월요일부터 11일간 8명의 사형 집행을 계획했었는데요. 이 사형 집행용 주사 약물인 미다졸람의 사용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미다졸람은 사형수가 의식을 잃게 만드는 단계에서 쓰이는 진정제 일종인데 이 약의 효능이 떨어져서 1단계에서 사형수가 의식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다음 약물이 들어올 때 사형수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법원은 이 같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잔인한 형벌을 피할 권리를 담은 수정헌법 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앞서 연방 대법원은 약물을 이용한 사형 집행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5년에 오클라호마주에서 사형을 앞둔 사형수 3명이 미다졸람이 자신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 이 약물 쓰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찬성 5대 반대사로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결국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아칸소주에서 사형 집행은 완전히 중단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법원이 한시적인 약물 사용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트리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월요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형수들에게 희생된 유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는 목요일과 이달 24일 또 27일로 예정된 사형 집행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사형 중단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형 비판론자들은 아칸소주가 미다졸람의 사용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렇게 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법원이 사형 집행에 제동을 걸자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서 허친슨 아칸소주 지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정의 구현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492년 8월 3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세척의 배를 이끌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믿고 항해를 계속할 겁니다.
1492년 10월 10일 새벽 스페인 펠로스 항구를 떠난 지 10주 만에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위대한 스페인 국왕의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 이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사람은 콜럼버스였습니다. 아시아로 향한 제1차 항해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고요. 산살바도르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탐험하던 콜럼버스는 이곳을 인디스, 즉 인도로 불리는 동아시아의 일부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콜럼버스는 노란색 피부에 아시아 사람들과 생김새까지 비슷한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들이라고 믿었고요. 이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 수백 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콜럼버스가 붙인 이 이름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모두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탐험을 마친 콜럼버스는 40명의 선원들을 섬에 남겨두고 나무로 방어용 요새인 병영을 짓게 한 다음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1493년 3월 15일 콜럼버스 일행이 스페인에 도착하자 국가적 영웅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콜럼버스에게서 제1회 항해 보고를 받은 이사벨라 여왕은 유럽 어느 국가들보다 먼저 식민지 점령을 주도했습니다.
그대가 스페인을 위해 큰일을 해냈군요. 스페인 왕실은 기쁜 마음으로 그대 공로를 지하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대에게 마리아 갈란테호와 16척의 배, 또 나의 백성 1500명을 내어줄 테니 그대가 발견한 새로운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 위에 위대한 스페인의 식민지를 건설하세요.
1493년 9월 1차 항해를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온 지 5개월 만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스페인 왕실의 후원 아래 대규모의 배와 선원, 이주민들, 그리고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장비를 싣고 제2차 항해를 떠났는데 콜럼버스는 또다시 오랜 항해를 하면서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신대륙이 있는 카리브해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스페인에 갔다 온 동안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에 선원들이 지은 방어용 요새는 흔적도 없이 불에 타 파괴됐고, 남아있던 선원 40명도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금관과 동양으로 가는 길을 찾아 탐험을 계속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식민지는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콜럼버스에 대한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을 원망하며 현지 여건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남겨놓은 채 1496년 3월 두 척의 배에 220여 명과 30명의 인디언을 태우고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어진 또 한 번의 항해. 1498년 5월 콜럼버스는 6척의 배를 가지고 중국을 찾기 위해 제3차 항해를 떠났습니다. 콜럼버스는 이때 비로소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본토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제3차 항해에서 그는 새 식민지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체포돼 스페인으로 끌려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터질 게 터진 거였습니다.
난요, 이제 콜럼버스라는 이름은 듣기도 싫습니다. 오랜 항해로 고생고생 끝에 겨우 땅에 도착했는데 금광이나 양념은커녕 먹을 것 하나 없는 황량한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아, 오죽하면 우리가 콜럼버스를 죄인으로 끌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약한 인간을 국왕께서는 왜 모든 혐의를 용서해 주시는 건지 정말 속이 터집니다. 국왕께서 콜럼버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도 예전의 지위와 명예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국가적 영웅으로 우리의 존경을 받았던 영광의 시간도 결코 되돌리지 못할 거고요.
콜럼버스는 예전의 지위와 명예,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영광의 시간을 뒤로한 채 깊은 시리에 빠졌는데요. 1502년 9월 콜럼버스는 네 척의 배와 선원 150명을 데리고 마지막 항해를 떠났습니다. 거센 폭풍과 비바람, 변화무쌍했던 인생의 기복과 쓸쓸한 말년을 예감하기라도 하듯이 마지막 항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1503년 1월 오늘날 중앙아메리카 파타마를 발견하고요. 자메이카에서 머물렀는데 하지만 끝까지 자신이 개척했던 식민지 당국과의 불화를 씻지 못하고 1505년 스페인으로 돌아왔고요. 다음 해인 1506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cross the bridge when you come to it?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You'd better hurry. You're going to be late to the airport, and you might miss your flight.
It'll be all right. If I miss my flight, I miss my fligh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You'd better hurry. 야, 서둘러야 할 거야. You're going to be late to the airport, and you might miss your flight. 늦게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 놓칠 수도 있단 말이야. 라고 하자 마이크가 It will be all right. 괜찮아. If I miss the flight, I miss the flight. 놓치면 놓치는 거지.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닥쳐서 생각할 거야. 미리 걱정 안 해. 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I'll cross the bridge when I come to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d better hurry. You're going to be late to the airport and you might miss your flight.
It'll be all right. If I miss my flight, I miss my fligh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Today's expression is I'll. I apostrophe LL. I'll cross. C-R-O-S-S, cross, that, bridge, B-R-I-D-G-E, bridge, when I come to i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This is something that you say in order to tell someone that you will not worry about a possible problem, but deal with it if it really happens.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말 그대로 하면 다리 앞에 가면 그때 가서 건널 생각하겠다는 말인데요. 즉, 어떤 행동을 취할 때가 됐을 때 움직인다. 필요할 때 가서야 행동을 취한다. 또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얼른 서두르지 않으면 비행기 놓칠 수도 있다고 걱정스레 말하자 마이크가 It will be all right. If I miss the flight, I miss the fligh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놓치면 놓치는 거야. 닥쳐서 생각하면 되지. 뭘 미리 걱정해.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행동한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시겠습니다.
There is no reason to think about that. We'll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라고 하면
필요할 때 행동을 취해도 괜찮아. 미리 신경 쓸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Alice, I think you're going ahead of yourself. You don't need to cross the bridge before you come to it.
라고 하면 Alice야, 너 미리 걱정하고 있구나.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d better hurry. You're going to be late to the airport. And you might miss your flight.
It'll be all right. If I miss my flight, I miss my fligh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Let's review.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is something that you say in order to tell someone that you will not worry about a possible issue, but deal with it if it really happens.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Washington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머신건 켈리와 카밀라 카벨로의 Bad Things, 나쁜 일들이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t you can't explain it. What can I say? It's complicated.
Aye. Nothing's that bad if it feels good. So you come back like I knew you would. And we're both wild and the night's young. Enjoy my drug, breathe you into my face numb. Drop it down to that bass drum. I got what you dream about. Nail scratching my back tat. Eyes closed when you scream out and you keep me in with those hips. While my teeth sink in those lips. While your body's giving me life and you suffocating my kiss. Then you said
I want you forever, hey. Even when we're not hey. Together. Scars on my body so I can take you wherever life. I want you hey. Forever, even when we're not together. Scars on my body, I can look at you and never go.
Am I out of my head? Am I out of my mind? If you only knew the bad things I like, don't think that I can't explain it. What can I say? It's complicated. Don't matter what you say, don't matter what you do. I only wanna do bad things to you. So good that you can't explain it. What can I say? It's complicated.
Hey, I can't explain it. I love the pain. And I love the way that your breath loves me like Novocaine. And we are always high. Keep it strange. Okay, yeah, I'm insane. But you're the same. Let me paint the picture. Couch by the kitchen. Hey, nothing but your heels on. Losing all religion. You're my pretty little fiction. And I'm that voice inside your head that keeps telling you to listen to all the bad things I say. And you said
I want you forever. Hey, when we're not together. Scars on my body so I can take you wherever life. I want you forever. Even when we're not together. Scars on my body, I can look at you and never get.
Am I out of my head? Am I out of my mind? If you only knew the bad things I like, don't think that I can't explain it. What can I say? It's complicated. Don't matter what you say, don't matter what you do. I only wanna do bad things to you. So good that you can't explain it. What can I say? It's complicated. The way we love is so unique. And when we touch, I'm shivering.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부가 지난 4월 7일 저명한 야당 지도자이며 민주적 선거로 당선된 미란다주 엔리케 카플리레스 지사를 15년 동안 공직에 나갈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크 토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성명에서 카플리레스 지사에 대한 공직 금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시위는 지난 3월 31일 대법원이 야당 장악의 국회 권한을 법원이 인수한다고 선언한 후 촉발됐습니다. 시위대는 국가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정부의 민주체제가 퇴조하는데도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폭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정부기구인 포로페날은 4월 4일과 13일 벌어진 시위로 460명이 연행됐으며 그중 13일까지 억류 중인 사람은 21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토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신속한 선거를 실시하고 헌법과 국회를 존중하며 정치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도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행은 시위대들에게 비폭력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보안군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저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미주기구 상임위원회와 범미주민주헌장 등 국제기구의 일치된 요구에도 미국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마두로 대통령이 카프릴레스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제고할 것과 베네수엘라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확실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토너 대변인 대행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